2015년 5월 3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약속하고 또 바라지만 진정한 변화는 멀기만 하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와 해답의 첫걸음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세일럼에서 있었던 Pastor's Day at the Capitol이라고 하는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오레곤 전역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오레곤 패밀리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주관한 이벤트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오레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들, 또 함께 동참하고 섬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견도 나누고 또 보고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낙태 같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태 그러면은 뭐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성경적인 그런 기준과 가이드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자기 생명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과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그 생명을 무시하고 또 빼앗아버리며 스스로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 맞고 틀리고를 따지면서 우리 또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자처하면서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는 그 더 큰 계명을 등한시하고 있다면은 그 우리 또한 잘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명한 성경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침과 동시에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여자들을 돕고 인도해 주는 역할 또한, 일 또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그 단체 중에 Pregnancy Resource Center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는요, 여자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제 마련합니다. 어떤 집을 구입해가지고요, 거기서 출산 전후에 있으면서 충분히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여건들을 제공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요, 여자들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낙태를 결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교육도 함께 하는 거죠. 낙태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 결과 여자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에 대해서만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사실적으로만 얘기해줘도 많은 여인들이 그 결정들을 철회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요, 낙태를 하려고 하는 여자 10명 중에 9명은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합니다. 옆에서 누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또 가이드해주고 또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게 틀리고 저게 맞고 뭐 잘잘못만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뭐 그런 일들을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혹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마땅히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날도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보고도 하고요, 소개도 하고, 또 이제 주강사의 강의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그 이제 모임이 있었던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세일럼이 이제 주도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의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셔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커리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목사님이 오신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의 이제 의견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여기 링컨 시리에서 갔던 한 미국 목사님 이야기가요. 저는 이제 만나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 지역구 그 의원을 만나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담당 지역구 의원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자기 지역구 주민이 와가지고 면담을 요청하면은 예약을 하지 않고 면담 그 예약을 하지 않고 왔다 할지라도 다른 일을 제쳐놓고 우선순위로 그 사람과 만난다고 합니다. 만나가지고는 쭉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이나 그 주민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고요. 또 거기 이제 경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의견들을 나누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오레곤주에 와서 알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된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물 좋고 공기 좋고 여기 사시는 분들 다 동안이고 이런 충격적인 일뿐 아니라 또 어떤 충격적인 일이 그 일들이 있냐면요. 오레곤주가 1969년에 미국에서는 첫 번째로 낙태를 합법화한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낙태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초기냐,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주별로 그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주가 딱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레곤 주입니다. 1994년도에는 오레곤 주가 assisted suicide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조력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존엄사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즉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첫 번째 그렇게 하는 정부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주정부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가 된 게 오레곤 주라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치료해야 할 의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던져지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오레곤에 살고 있긴 하지만 나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이러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믹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정치와 무엇을 섞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일요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적용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소위 종교 활동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가정이든 교육이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교사면요, 교육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오너라면요,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정치인이라면 또 정치 영역에서 그럴 수가 있겠죠. 이번에 왔던 강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요. 이것도 참 유명합니다. 오레곤으로. 아마 첫 번째 케이스였을 겁니다. 스윗 케이크스라고 하는 빵집 관련된 케이스 아마 다 아시죠. 벌써 한 2년도 더 됐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이 와가지고 결혼식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종교적인 신념으로 거부했다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그 법적인 것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지난주 금요일날 예비적으로 판사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13만 5천 불을 그 레즈비안 커플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벌금이 아니고요. 심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거의 문 닫다시피 하게 된 이 두 사람이 겪어야 했을 심적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그건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참 그거 안 된 일이고 같은 크리스찬인데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의 뿌리를 두고 시작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의 자유가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불교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힌두교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심지어 이슬람에 대한 공격도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들어보셨죠?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정부와 종교는,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건국될 때부터 있었던 그런 원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원칙이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런 원칙들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무슨 자유요? 종교의 자유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으면서 그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뭡니까? 그거야말로 정부와 교회가 결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라가 개인들에게 무엇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하고 또 그렇게 규제했던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교도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싶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왔죠. 미국의 신대륙에 찾아왔습니다. 즉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청교도들의 그 정신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 종교의 분리를 이야기했던 것은 교회가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라가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교회는 그런 우리가 시민으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그 일들에 자꾸 등한시하고 교회의 일과 세상 일, 영적인 일과 영적이지 않은 일을 자꾸 나눠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활동하는 것만 신경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부가 교회에게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합법이고 저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규제하기 시작하는 때가 다시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처음에 길게 드리는가? 교회가 정치적이 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교회 활동, 종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너무 잘 가르쳐줬죠.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거죠. 교인은 교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 생활 잘하는 것인 양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비즈니스가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시장이 되었던 상관없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맛을 잃은 소금과 빛을 비추지 못하는 우리가 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갑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 안에서 내 방이 조금 더 크고 아름답다고, 내 방이 좀 뷰가 더 좋다고, 음식이 맛있고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고, 음악을 연주하는 저 음악 악단의 솜씨가 훌륭하다고 좋아함에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국보다 미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갑갑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하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도 능히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붙잡고 나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특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소망보다는 절망만이 가득한 세상, 이것이 지금 2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치 예고편으로 맛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어둠과 모든 사람을 가리고 있는 이 캄캄함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도 않는다고 듯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문제거리도 되지 않고 관심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둠이 막 땅에 깔렸는데 그 캄캄함이 사람들 위에 가득해서 우리는 그거 보면서 이제 어떡하나, 이제 소망이 없네, 이제 끝이네, 절망이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영광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위에요? 구체적으로 너의 위에, 그죠? 우리 위에, 우리 믿는 자들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진정한 변화와 소망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또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이 우선순위부터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띠띠고 나가서 시위하고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뭐 당을 만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가지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기본과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리 위에 임함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무언가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뭡니까? 살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뭐죠? 뭐 식습관이나 먹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미국 목사님 그 페이스북 글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성경 교사이기도 한 분이신데요, 좀 면세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진은 있는데 정말 막 몸이 이런 분이었거든요. 전형적인 그 남부의 그 백인 같은, 막 튀긴 거 하고 이렇게 뭐 단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막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정말 홀쭉해지신 거예요. 무슨 병에 걸리셨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 글이 있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체중도 있고 몸이 이렇게 있으신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운동을 안 한 게 아니래요. 매주마다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후의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물러설 수 없는 결정은 바로 아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당신이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다. 당신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의사분이 쓴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식단대로만 했다는 거죠. 어떤 책인지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시면 안 알려드리고요. 예, 식사 한끼 쏘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보니까요, 주로 이제 채소나 곡물이나 이제 여러 가지 소위 이제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짜여진 식단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좀 먹는 재미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레시피랑 식단들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했더니 정말 날씬해졌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요, 제가 아는 어떤 형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형도 큰 사고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기억력이 자꾸 감퇴하고요. 굉장히 그 유명한 미국 회사에 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통증에, 두통에 시달리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을 느낄 수 없고,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 형도 어떤 의사가 쓰신 베스트셀러 책, 다른 책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비슷해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식단을 했는데, 막, 뭐, 몸도 너무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기억력도 다시 회복되어졌고, 두통도 없어졌을 뿐 아니라, 먹는 재미가 이렇게 생겼대요. 예전엔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뭘 먹어도 그 맛이 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막 전도를 하시는 거죠. 저한테도 그 책도 하나 사가지고, 하나가 아닙니다. 두 권을 사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나눠서 읽어보라고 두 권을 사가지고 보내주시고, 그 비싼 블렌더도 사가지고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제가 공통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살찌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거 먹지 맙시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건강한 음식이고 이것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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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읍시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다 보니까요, 처음엔 조금 힘들지만 그 시기만 지나가면은 몸이 더 이상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막 이제 막 그 유혹에 막 못 참아가지고 막 도너츠 보면은 막 허벅지를 쥐어뜯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풀 먹으면서도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막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맛이 하나하나씩 다 느껴지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막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욕구들을 막 싸우려고 다이어트 한 사람들은 다 실패해버립니다. 근데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하고 좋은 것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자꾸 채우다 보면요, 부정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계명들은요, 하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대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에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숨과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도둑질하지 않죠.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가늠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에 포커스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노력을 쏟고 나가야 하는 거죠. 율법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원래의 뜻과 의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법, 그러면 안식일법을 막 정말 철두철미하게 답답할 정도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안식일의 의미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쉬셨잖아요. 근데 그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안식이 깨어졌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의미 가운데는요, 그 깨어진 것들을 다시금 원래의 안식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안식일 날 일하냐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죠. 은혜는 원래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찾게 합니다. 어두움을 탓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춰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죄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죄된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악을 악으로,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싸우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아내와 저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가 참 유명했습니다. 그 교회도 개척교회였고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여름 수련회 때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은혜를 받고 가고 했습니다. 그 수련회 이름이 또도나다 세미나였습니다. 라틴어기도 하고 또 뭐죠? 그 히스패닉이기도 한데요. 비우면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자. 이제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요. 둘째 날은 이제 비우는 날입니다. 회개에 대한 거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세 번째 날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하면서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또한 함께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요. 막 귀신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귀신 나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나간 겁니다. 근데 나가고 비워졌으면은 비운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채우고 있지 못하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요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예전보다 지금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우고 채우는 것에 대한 한 예로 볼 수가 있죠. 채웠다면 비웠다면 채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비움이 있기 전에 무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녔던 그 교회는요, 좀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지나치게 어떤 그런 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매주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처음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다가 나중에는 뭐 옆에서 수박도 먹고 있고 이제 그럴 정도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무 부정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귀신한테 관심을 주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기에도 바쁜데, 막 그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 두는 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좀 너무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와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가르쳐 보지도 않고 그런 사역을 별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기도하고 사역을 했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지는 않았어요. 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게 된 이 사람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귀신이 드러나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면요, 임재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어둠에 있는 것은요, 빛이 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면요, 제 경험상 게임 끝입니다. 이제 시간 문제지, 그건 끝입니다. 근데 너무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근본 이유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 빛이 먼저 임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물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즉시 건진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무서움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막 죄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막 회개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거북한 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라면요, 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선하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셨을 때,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품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먼저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2절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또 어두움이 사람들 가운데 덮여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영광으로 임하시고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빛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이 얼마나 깜깜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이것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3절에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빛이라도 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그 빛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다 잘하고 성경적인 것들 공부도 많이 하고 알기도 많이 알고 막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빛이 없어. 그냥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문제는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월요일 그 패스터스 데이 앳 더 캐피털에서 우연히 이제 같이 테이블에 앉게 된 젊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의식이 있고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여기 이제 링컨시리 지역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가게 되었고요.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공짜 점심을 준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뭐 저도 뭐 이런 거에 막 의식이 있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가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서 도전도 많이 받고 평상시에 하던 생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젊은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요, 뭐 한국 목사님은커녕 아시아는 저하고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다 백인 분들이었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그냥 짧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딱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저를 위해 가지고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당연히 되지. 그래서 기도도 받고 연락처도 주고 받고 했습니다. 보니까 저기 오레곤 동쪽 끝에 이름이 뭐였죠?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뭐 아주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너 어디 있어? 했을 때 아, 나 지금 엔터프라이즈야 라고 하는 게 약간 무슨 속담 같은 말이래요. 마치 너 어디 있어? 그럼 나 마라도에 있어. 약간 이런 것처럼 도무지 올 수 없는 변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거기 가게 될 줄 몰랐대요. 근데 이분도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분인데 보니까 저희랑 온 시기가 비슷해요. 저희는 3월에 왔고 저는 3월에 왔고 그분은 5월 달에 그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게 되어진 목적이나 그런 것도 인도하심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기 원하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얄팍하고 목회자가 너무 얄팍하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정신이 없지 바깥에 있는 일들 정말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들으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분도 비슷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빛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 빛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그 기도회에 모였는데요. 다시 한번 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주의 자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또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심으로 막 축복해 주시고 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저는 여기 와서 몇 번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날 또 와가지고 너네가 이곳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 코리안 철치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코리안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뿐 아니라 이 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바뀐 로고에 보시면은 등대도 있죠. 십자가의 빛도 있고 성령의 물결도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요 빛을 비춰주고 십자가의 그 메시지로 빛을 비춰주고 성령의 그 물결 같은 그 물결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제 자신 바라보면서 아 그렇지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 아, 사람 보는 눈들이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또 반면에 아 저는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저는 부족하고 한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반응입니다. 왜? 이거는 우리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나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오고 온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해답을 찾고 있거든요. 빛이 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정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또한 일어나 그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어노인팅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영광이 우리 삶 전체를 덮고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 아멘.